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2026년 1월 13일, 이 화요일 하루 동안에도 정말 거대한 이야기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의 아주 오래된 과제부터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세상, 그리고 저 멀리 이란의 비극까지.
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을 한번 연결해서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힘의 이동을 함께 읽어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언뜻 보면 검찰개혁, 또 AI 기술 경쟁, 이란 시위, 그리고 전직 대통령 재판, 이게 다 그냥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네, 완전 다른 얘기 같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게 누가 권력을 쥐고 또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권력의 재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가 정말 복잡한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당은 충분히 숙의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는데, 겉보기엔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사들의 속내를 뜯어보면 여당 내 분위기는 거의 폭발 직전이던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교통정리 시도인데요. 그 배경에는 법무부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줄여서 중수청법이랑 공소청법, 정부안이 있거든요.
아, 그 법안들이요.
네, 여기에 대한 여당, 즉 민주당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당에서는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다.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했다. 뭐 이러면서 거의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어렵네요. 뭐 중수청이라던가 수사 기소 분리 같은 것들이요. 특히 핵심 쟁점이라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단어만 들으면 그냥 수사를 보완한다는 좋은 뜻 같은데요?
아,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바로 갈등의 핵입니다.
핵이요?
네. 수사 기소 분리 원칙대로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내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그걸 보고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안 수사권은 검찰이 어이, 이 부분 수사가 좀 미흡하니까 다시 해와. 이렇게 요구하거나 심지어 직접 관여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당은 이게 사실상 검찰이 계속 수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일종의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름만 바뀔 뿐이지 검찰의 힘은 그대로 남게 되는 걸 교묘하게 숨겨놓은 장치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걸 두고 제2의 검찰, 검찰청 시즌2라고 강하게 비판한 게 바로 그 이유였네요.
맞아요. 여당의 강경파 입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은 단 1%도 남겨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숙의하라는 지시는 그냥 정부가 밀어붙이지 않을 테니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정안을 만들라는 신호로 읽혀요. 결국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여당의 개혁 선명성을 꺾지 않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함께 보내주신 논평을 보니까 이 상황을 안도를 해야 할지 의심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고 표현했던데 정말 공감되네요.
네.
이게 정말로 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일까요? 아니면 강경한 여당을 설득해서 결국 정부안을 관철시키려는 시간 끌기일까요?
바로 그게 관전 포인트예요. 논평은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민주당이 정부안을 완전히 거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깡그리 없애는 법안을 만든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이나 서민들의 민생 범죄 처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 문제들이 있겠네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가? 어쩌면 대통령의 숙의 주문은 당을 향해서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싶으면 부작용까지 책임질 완벽한 대안을 가져와 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권력 재편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싸움인 거죠.
권력의 주도권 싸움이라 이 구도는 비단 정치권에만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다음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군요.
네,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경쟁은 애플과 삼성이 더 좋은 카메라, 더 빠른 칩, 뭐 이런 하드웨어로 싸우는 거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경쟁의 무대가 생성형 AI로 완전히 옮겨갔고 여기서 예상치 못한 승자가 등장했어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의 초거대 언어 모델 제미나이 말씀이시죠? 이게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폐쇄적인 생태계의 상징이었던 애플 아이폰에까지 탑재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AI가 이제 스마트폰 운영체제, OS 위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관문,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아.
예전엔 애플의 iOS냐 구글의 안드로이드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가 누구의 것이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잠깐만요. 그럼 앞으로는 저희가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냐 이게 아니라 어떤 AI가 들어있냐 이걸 먼저 보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사실상 스마트폰은 AI를 담는 그릇에 불과해지고 진짜 알맹이는 구글 같은 회사가 쥐게 되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삼성이나 애플 같은 제조사들의 딜레마죠. 최고의 그릇을 만들어도 결국 그 안을 채우는 핵심 기술은 남에게 의존해야 하니까요.
하긴 그렇네요.
비유하자면 구글이 이제 스마트폰 세계의 건물주가 된 셈이고요. 삼성이나 애플은 월세를 내고 가장 좋은 1층 상가에 입점한 세입자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삼성의 전략이 그래서 더 흥미롭네요. 자료를 보니까 갤럭시 AI 전반에는 구글 제미나이를 쓰면서도 음성 비서 빅스비에는 퍼플렉시티라는 다른 AI를 접목하는 이원화 전략을 쓴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용자 입장에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삼성의 고민과 또 승부수가 담긴 지점입니다. 제미나이가 글쓰기나 이미지 생성 같은 범용성의 강점이 있다면 퍼플렉시티는 인터넷의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고 요약하는 특기를 가졌어요.
아,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르군요.
네, 삼성은 두 AI의 장점만 쏙쏙 뽑아쓰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한 거죠.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 맞을까요? 아니면 구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려는 어쩔 수 없는 고륙지책에 가까울까요?
논평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지적해요. 단기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핵심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갖지 못한 제조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권력 구조가 기기 제조사에서 AI 모델 보유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흐름을 삼성도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결국 정치권의 권력 투쟁이나 기술 생태계의 패권 다툼이나 그 본질은 비슷하군요. 이 권력의 이동이라는 주제는 당신이 보내주신 마지막 자료들에서 훨씬 더 크고 또 심각한 규모를 나타나는데요. 이번엔 국제뉴스로 넘어가 보죠. 이란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네.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이제는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제적인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 이스라엘, EU 같은 서방 세계는 이란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특히 미국은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내정 간섭이라며 이란 정부를 옹호하고 있고요.
맞아요. 심지어 튀르키예는 시위의 배후는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보내주신 알자지라 기사에서는 이 상황을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화약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화약고요?
네. 각국이 이란 사태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속셈이 뭐 혼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할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논평 중 하나가 이 지점에서 상당히 도발적인 연결을 하더군요. 이란의 시위를 보면서 바로 한국의 특정 사건, 우리의 미래가 될 뻔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언급한 부분이에요. 논평의 주장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두 사건의 본질이 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란의 신정 독재 체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상황과 맥락이 완전히 다르지만 국가 권력의 오용이라는 키워드로 두 사건을 묶어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죠. 그리고 바로 어제 그 재판에서 정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네.
자료에 묘사된 당시 법정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네요. 사형이 구형되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보였고 방청석에서는 큰 웃음과 함께 욕설이 터져나와서 재판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스스로의 권력 유지를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이 땅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어요. 국가의 근간을 흔든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하지만 논평에서 지적하듯 일각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사형 구형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역효과요? 어떤 역효과죠?
그를 반대 세력에게 탄압받는 순교자나 또는 정치적 투사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우려가 있군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법의 심판이라는 게 단순히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군요.
네, 사법부가 어떤 역사적 판결을 내릴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희가 살펴본 이슈들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내 정치 권력의 다툼, 또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패권 재편, 그리고 한 국가의 운명을 건 갈등과 과거 권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는 정말 각기 다른 영역의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권력 구조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필연적인 충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네.
국내 정치 시스템부터 글로벌 기술 생태계 그리고 국제 질서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힘의 규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걸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특히 오늘 논평에서 이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국내외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정말 눈을 뜨면 바뀌어있는 기술적 격변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와 사회 시스템의 회복력은 과연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힘의 재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스템은 과연 부서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